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 등을 잘 구별하여 준비하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부족한 저였지만 저를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다움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려고 힘썼습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출애굽기 38장 21절과 2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9장과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15절과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영영히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9장 1절을, 보명쌤이 39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만들었나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었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에봇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9장 6절을, 보명쌤이 39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또 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인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무엇을 새겨놓을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에봇에 새겨놓습니다.
에봇, 그런데 목사님, 에봇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것은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감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상징하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자, 보명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신자들은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성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9장 8절을, 제가 39장 14절을, 보명쌤이 39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패로 공고히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들의 흉패는 어떤 모양으로 만드나요?
제사장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만듭니다.
네, 특히 대제사장의 에봇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과 같이 제사장들의 흉패에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흉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9장 22절과 25절을, 보명쌤이 39장 26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을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목사님, 제사장의 긴 옷 가장자리에 왜 방울과 석류를 달았나요?
네, 그것은 옷 가장자리에 달린 석류를 보고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방울 소리를 통해 제사장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들이 자기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상기시켜주기 위함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같은 경우 지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할 때 그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자, 봉명쌤이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9장 27절과 28절을, 봄양쌤이 39장 29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고이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의 속옷과 두건도 짓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9장 30절을, 봄양쌤이 39장 31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김같이 그 위에 뭐라고 새겨 제사장의 관 전면에 달았나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깁니다.
이것을 볼 때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과 삶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답게 거룩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9장 32절을, 봄양쌤이 39장 42절과 43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며 성경이 강조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말씀을 9번이나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자, 봄양쌤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진양쌤이 역대상 29장 19절을 읽어주실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을, 제가 40장 9절을, 봄양쌤이 40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 일에 정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성막 제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마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나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번제단과 모든 기구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40장 12절과 13절을 진양쌤이 40장 15절과 16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기구들을 사용하기 전에 또한 제사장들이 직분을 행하기 전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으로 깨끗함을 얻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명쌤이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40장 19절, 21절, 23절을 제가 40장 25절과 27절을 보명쌤이 40장 29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또 그 궤를 청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문, 성막문을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세우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을 종결지으며 특히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마지막인 40장에서 성막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열왕기하 10장 10절을, 진양쌤이 이사야 40장 8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40장 33절을, 진양쌤이 40장 34절과 35절을 읽어주세요.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모든 역사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모든 일을 행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그들 안에 충만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을, 진양쌤이 40장 38절을 읽어주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친히 보고 경험했나요?
낮에는 성막 위 구름을 보고 밤에는 성막 위 불을 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15절과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힘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는 게 참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면 기꺼이 순종해 나가며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참 특별하게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저 힘으로 다 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제가 조금은 부끄러웠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제 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저의 삶에서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저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성실히 감당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돌을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도 왜 그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지는 여러 가지 원인을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번 시간부터는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지식을 알게 되면 본문 해석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어떤 환경에서 기록되었는지, 빌립보란 도시와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살펴보고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 자매님은 빌립보서를 누가 어떻게 기록한 성경인지 아시나요?
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빌립보 도시에 교회는 편지 형식, 그리고 빌립보서는 현지 인들이 있고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대중 성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쓴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대피라는 사람을 세워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누가 바울을 대신해서 글을 썼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1절 인사 말에 함께 나온 디모데가 대피를 했거나 아니면 바울이 직접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편지를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나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 모두가 이 편지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편지를 기록하면서 지금 내가 쓰는 편지는 내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편지를 읽는 성도들도 이 편지가 단순히 바울의 편지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필사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에게 돌려가도록 했던 거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네, 이 부분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건 시간을 갖는 중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가사 한 부분이, 기도 중 마음에 와닿는 어떤 감동이, 또는 지금 이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울림이 되어 그 음성으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단순히 일반적인 경건 시간을 갖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임하는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군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 나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경건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빌립보서와 같이 계시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기록한 바울이나 편지를 읽는 성도들 모두가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 않고 그저 좋은 교훈을 주는 글 정도로 여겨지거나 마음의 안정과 도움을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여겨진다면 이것은 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이 성경의 말씀을 신앙의 최고의 권위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성령의 역사 중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존중하며 권위 있게 여기는가 우리 믿음의 마음을 알게 척도가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권위 있게 존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며 말씀을 진정성 있게 존중하려는 그런 자세를 의도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조선 성도님들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욱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굳건하게 믿으시고 존귀하게 여기며 늘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잘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그 길을 막으시고 서쪽 지역인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발길을 강력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을 잘 알게 됩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갈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는 것을 단호하게 막으셨고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바꿔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빌립보 근처인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틀이 걸렸다라고 기록을 한 이유는 보통 배를 타고 4일이나 5일이 걸릴 만한 거리를 이틀 만에 빠르게 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빌립보 쪽에서 매우 기대하셨기에 가는 길마저도 단축시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계획하고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신 장소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던 거네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다른 어떤 때보다 복음이 순적하게 증거되었던 거고요.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 예비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루디아의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는 루디아에서 여인을 칭하는 말로 남조선식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시집을 온 여인에게는 부산댁이라고 부르고 인천에서 시집을 오면 인천댁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특히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받도록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역사를 하셨다는 뜻으로
맞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신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더 깊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도록 이끄셨다가 때마침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마음이 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동역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바울과 루디아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만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도록 하셨잖아요. 기도와 찬양 중에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바울이 유럽에서 사역하길 원하셨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유럽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유추해 보기로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 바울의 방향을 조정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당시 아시아 지역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이 행사하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본도와 로더가 베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영향을 끼치는 곳이 아시아적인
또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일곱 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대해 계시를 받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아시아 쪽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지역은 다른 사도들에게 맡기셨기에 바울에게는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은 유럽 대륙으로 첫 발을 내딛게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질과 바울이 가진 지식이 유럽 쪽에 더 어울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역의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뭐든 다 좋고 뭐든 다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세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얼핏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든지 유럽으로 가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나? 성령께서 직접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실 정도로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반적인 목적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때에 복음까지 더 철저히 주관적으로 계획하고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야 했고 그 출발점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빌립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루디아를 만나야 하고 감옥을 지킨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했기에 바울을 이쪽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우리 신앙 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단순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
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세운 목적이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에 머물러서 내가 생각한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만을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뜻을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던 자신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로 길을 돌린 것처럼 나의 좋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세밀하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 보면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서는 첫 번째 투옥 시기에 기록한 성경으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배를 통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상소하잖아. 그 결과로 예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약 2년 동안 세계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가 손과 발의 사슬에 묶여 24시간 살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했지요.
맞습니다. 이때 쓰여진 서신들이 바로 옥중서신이다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금이 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워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처한 환경을 원망하거나 도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받을 만한 로마 감옥이라는 인내하며 성도들을 위해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한계를 절망이 아닌 사명의 자리로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안나라는 선지자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안나는 아셀지파에 속하는 선지자로 일찍이 나그네를 잃은 뒤 홀로 된 과부로서 수십 년을 성전에 머물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아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장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끝까지
맞아요. 안나는 자신의 곤고한 형편을 이유삼아 구세주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긴 세월을 홀로 살아야 했지만 결코 삶을 낭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거죠. 언제나 성전이라는 거룩한 자리, 기도라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마침내 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안나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기 예수님을 찬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에 안나를 세상의 성취나 인정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몫을 묵묵히 감당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인내하고 충성하는 바울과 안나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무기력해 보이고 어리석기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내 주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 너무 힘쓰고 노력하기보단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며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목적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안나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분은 오늘 내용을 나누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충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가끔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돈이거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코앞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 많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뺏기게 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저에게 주시는 어떤 물질이나 또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분별할 때 낭비하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긴 한데 제 사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과 사람으로서 윤택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을 갖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점검의 시간들을 가지는 거가 요즘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과 안나처럼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믿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도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쓰러질 때 불쌍히